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하늘을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사람들과 베드로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섭리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룻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비다라는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욥바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고 그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짐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우리가 살아갈 내용이 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랬어요,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처소로,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음성을 이 밤에 듣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광야 한복판에 선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아요. 과연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도무지 지혜가 나질 않습니다. 앞이 너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갈 길을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로서 낮에는 구름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쉴 만한 푸른 초장이 어디인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물가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먼저 가신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제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셨느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지금 집 앞에 있는 자들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어요. 자기를 밝혀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이 말을 이 고넬료가 보낸 두 종과 그 부하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종들의 입장, 부하 입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평생 자신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가 보니 그들이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본 고넬료를 통해서 보내진 것인가를 그가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한 고넬료의 사람들이 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왜 왔는지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누가 베드로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가 보내신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캄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을 들어보니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더러운 짐승 취급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되었던 그런 더러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으면 하나님이 베드로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마다 그의 경건함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넬료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의 환상, 그 속에 담겨있는 각종 짐승, 기는 것과 그 하늘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 번이나 실갱이를 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너희는 의심하고 너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방인 고넬료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의인된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의 스스로의 의와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모양만 거룩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겉모습과 그 경건의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고넬료인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으니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고넬료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받다. 여러분,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죠. 칭찬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증언하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보고 그의 의로움과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방인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유대인들이 개런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백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인정해줘야 됩니까? 내 아내가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먼저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참으로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증언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부인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배우자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배우자가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 하는 그 부인과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나도록, 나 때문에 배우자가 살맛이 나도록.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 나는 결혼 잘못한 것 같다. 나는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느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런 배우자인가를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볼 때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의심하다는 말이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내 이웃사람에게 참 살맛나게 하는 사람인가? 참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내 믿음을 증언해 주도록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 나 자신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경건함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이 뿌리가 같은, 뿌리와 같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통하여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들의 예배가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인정받는, 그들이 참으로 이 사람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언이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요 사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19 이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그런 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더라도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요, 힘쓰라 하셨습니다. 힘을 들이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의 결속들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성령을 마셨고 한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쁨의 이 교제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뜻하지 않게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잔치국수 먹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천국 잔치국수 같은 맛있는 그런 식탁의 교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까? 제가 두 그릇 먹었어요. 꽉꽉 채워주신 거. 얼마나 맛있는 새벽부터. 그렇게 우리가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성전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서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언제 돌봅니까?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함으로써 고아와 과부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이 환난 중에서. 세상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땅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땅의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늘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자리가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않는가 한번 보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주님이 그렇게 촉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것인가. 이 고통의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식탁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진두지휘하면 1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 힘을 가지고 로마가 지배하는 땅, 그 식민지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멸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살 소망을 주고 살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경건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셨구나. 이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다 죄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가 23절 앞부분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들을 집 안에 불러들였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무엇입니까? 항상 죽은 사체를 만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와 그 오물을 짜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멀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떨어졌다고 그들이 생각해 온 이방인들이 그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그 육체를 찢으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그 머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안식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욕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욕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에서 한 60km 정도 그렇게 그 거리가 됩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이 이방인들과 베드로와 그리고 욕바에서 온 형제들이 함께 한 10명 정도가 지금 그 길을 내려가면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 말씀을 기억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낸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사이에서 걸어갈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과 함께 가이사랴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두 번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들이 구별 없이 나뉘어짐 없이 판단 없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욕바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셨던 고넬료가 거기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는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종들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 사도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가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온 것이에요. 사람이 계획한 일은, 사람이 생각한 일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에겐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참으로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기대하지 못해요. 소망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준비하지 않아요. 누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가장 위대한 말씀, 그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기다립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믿으니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슬기 있는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한 그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기름을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더디 온다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등은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오리라 하는 그 믿음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비참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처음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에 되시는 그 영광의 구주께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무엇을 준비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그걸 살피는 것이, 무엇을 준비했죠? 그가 친척들과 모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었더니 그가 보여준 행동이었어요. 그의 모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모든 가족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기대를 낳고 그의 기대가 이러한 수고를 낳았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44절을 보세요. 10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랬어요. 그가 믿었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줄 그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신 그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 그가 믿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뭐 선지 생도가 얼마나 그 생계의 보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 아내가 너무나도 궁핍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구웠습니다. 돈을 구웠는데 그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선지생도 그 아내에게는 남겨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겠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 여인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얼만큼 빌리라는 것입니까? 많이 빌리라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그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을 부어줄 것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줄 것인데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빌려오면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름을 부어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방네 나가서 기름 이 받을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않았다면, 소망을 갖지 못했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릇을 빌려오겠습니까? 그 말하기도 구차하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빌린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온 동네방네 사방 뛰어다니면서 그 그릇을 빌려온 것이에요. 빌려온 그릇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그릇이 다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따라 준비한 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수고한 자들에게 그 수고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비고 빈 심령, 그 빈 그릇들을 낸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그 비고 빈 심령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름 그릇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넬료죠. 그런데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또 채워지고, 부어주시면 또 채워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한 대로, 준비한 대로, 데리고 온 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소망한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구제를 한 것이 사랑이었다면, 경건이었다면 그 영혼을 죄에서 속량함 받도록 그 영혼을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 가족과 친척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웃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길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다 주고 굶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큰 사랑이죠. 의무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비고 빈 그릇된 심령에 부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노력과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준비함을 따라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아서 기다리더니, 모아서 기다리더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때를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았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고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그 자리로 불러들이는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고 부지런한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시대에서 환난의 때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돌보며 선행을 격려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진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뛰어다니면 이 험난한 환난의 때를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말세가 되니까 정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 안에서 모이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가.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위로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선행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성령에 인쳐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